개혁개방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1인당 소득 연 2,000달러, 평균 경제성장률은 6%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실제 베트남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베트남의 개혁개방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 과정과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베트남 개혁개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리에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덥죠, 원장님. 네,
너무 덥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네, 네.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희 오늘은 베트남 개혁개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트남이 1975년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엄청난 전쟁 휴유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좀 정리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산주의식 어떤 그 시스템이랄까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요. 우선은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공산당 일당 독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사람들 주로 이제 자본가라든가 지주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 3,200만 정도 당시 됐었는데 와, 이 800만 명 정도가 숙청이 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네.
예, 이제 숙청당했는데요. 또 그 숙청을 피해서 약 80만 명 정도가 소위 보트 피플이라고 해서 배를 타고 이제 해외로 도망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이제 사회주의화가 이루어졌겠죠, 당연히.
네.
그걸 이제 협동 농장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북베트남은 사회주의식 농장 제도랄까 농업 생산 방식이 도입이 됐었고 이제 남베트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협동 농장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된 건 아니었고 뭐 결국은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쌀 수출국에서 쌀 수입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식량 부족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산당들의 관료들 부패가 만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새는 줄 모른다는 이제 속담이 있는데
네.
베트남에서도 이제 공산당 관료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할까 지주라든가 이런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을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1978년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을 합니다. 캄보디아는 당시에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친중 정권이 있었는데
네.
이 친중 정권 때문에 베트남이 혹시 침범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서 미리 캄보디아를 침공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또 반발을 해서 베트남을 침공을 합니다. 1979년에.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은 너무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게 되죠. 전쟁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난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반성을 해서 신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 행정 규제를 좀 완화하고 물질적인 동기 부여를 하는 그런 조그만 이제 개혁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만은 역시 외환이 부족하고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네.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를 실시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자유는 더욱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던 거죠.
네, 이렇게 이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한계를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빨리 깨닫고 자본주의적 요소를 조금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이머이, 즉 개혁개방 정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를 했죠.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가 컸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평등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부 출신 공산당원들은 이제 좀 이거 아니다. 뭔가 좀 바꿔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게 됐고 북부 출신 공산당원들은 무슨 소리냐 사회주의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못 먹고 못 살게 되는 것은 세계가 자기들을 제재를 가고 있고 오히려 자본주의 색채를 조금씩 도입하다 보니까 부패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긴 거다. 따라서 더 공산주의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역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역시 현실을 빨리빨리 인정하는 전반적인 그런 추세들이 있었고 개혁파들이 운 좋게도 승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982년 제5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개혁파들이 좀 개혁적인 그런 대안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 시작을 했고 1984년부터는 개혁파들이 보다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농촌뿐만 아니라
네.
공업과 도시에도 상당히 중점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되고 이제 배급제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이윤 동기라든가 시장 기능에 의해서 생산하고 분배하고 유통시키는 그런 체제를 조금씩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까 질문하신 대로 1986년 12월 6차 공산당 대회에서 전면적인 개혁 개방이 실시가 됩니다.
네.
그것이 도임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요. 쇄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량인데요. 조금 간단히 얘기하자면
네.
이제 곡물이라든가 소비재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곡물이 부족하고 소비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민생활이 피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곡물 생산을 늘리고 소비재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공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공산주의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공업 우선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민생활은 점점 피폐해졌기 때문에 경공업 중시 정책으로 나가게 됐고 그다음에 영세 기업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네.
경제적인 유인제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생산관계를 정립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사회주의식 생산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도입을 해서 상품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해외시장에 팔 수 있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산권 국가들과도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을 했다는 것이고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사실은 공산주의를 그대로 갖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경제라든가 사회 문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중심의 그 세계 체제는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그 베트남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책을 펼치더라도 시장이 없으면 또 해외
있죠.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과 관계 개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곧 외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고 미국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혁 개방이 이제 성공하기 시작하는 건데 1989년부터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게 되고 이제 수출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식량 부족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상태였었는데 도이모이 이후에 2년 만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굉장히 짧네요, 2년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너무 한이 맺힌 거죠. 가난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특히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보통 그 메콩 삼각주 같은 데는 삼모작, 사모작을 하거든요.
네.
1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생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공업 부분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연평균 7.6%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에는 8% 성장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2006년 11월에는 WTO라고 해서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계 무대를 상대로
네,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잘 먹고 자서는 베트남이 돼가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의미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 때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이모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 변화가 맞아 떨어졌고, 예,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철폐를 하고 시장을 중시하게 되고, 예, 농업 발전이라든가 생산재 뿐만 아니라 소비재까지 대량 생산하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대외 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베트남은 이제 사실상 자본주의적인 그런 생산 요소를 도입하는 그런 나라로 변모했다는 겁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베트남이 이렇게 도이모이 정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과감한 시장 경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보육 갈등이 있었어요. 논쟁도 있었고 투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치민이 유언으로 남겼어요.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실용주의를 채택해야 된다. 자, 봐라. 러시아,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라든가 중국이 다 개혁개방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느냐. 당시 소련도 그 고르바초프가 나타나서 페르스트레이카를 했거든요. 물론 중국은 이미 1978년부터 개혁개방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등소평이.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지만 다 그런대로 개혁개방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런 이제 교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산당이 아주 강력하고도 집중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수행을 한 겁니다. 이제 독재라고 하는 것은 나쁜데 어떤 면에서 이런 선의의 독재랄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딱 힘을 합쳐서 모든 부분에서 개혁개방을 하게 되니까
네.
거기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인민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마음대로 팔 수 있고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거고 그다음에 대외개방정책을 통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대거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투자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투자해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들은 또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주니까 더군다나 노동력이 굉장히 값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도 노동력이 비싸지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동남아로 막 빠져나갔잖아요.
네, 해외 공장을 그렇습니다. 많이 짓죠.
그래서 베트남으로 많은 그 기업들이 빠져나갔어요. 또 중국에 있던 기업들도 중국 임금이 막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값싼 베트남이라든가 이제 동남아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베트남은 많은 그 외자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고 앞에도 한번 강조했습니다만은 1995년부터는 미국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수출의 20% 이상을 미국 시장에 지금 수출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교육.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 베트남이.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지만
전쟁을
해서 정말 이거
많은 사상자를
철천지 원수 관계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네,
보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관계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걸 잊지는 않았어요. 잊지는 않았지만 아주 실용주의적으로 과거는 우리가 과거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자. 그래서 미국과 대담한 관계 개선을 하는 거죠. 또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저게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인데 아니다. 아주 전통적인 아주 극좌적인 그런 건 아니다. 뭐 개혁개방하고 자기들도 서방 세계와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들 나쁠 게 없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 사이는 굉장히 사이가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인 네, 또 이익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대폭적으로 베트남을 지원하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이제 돼서 성공을 또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기구에 대거 가입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이 1998년에는 APEC에 가입을 하게 되고
네,
2000년에는 또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통해서 자본을 대거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고 2006년에는 WTO에 가입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도입 모의가 이렇게 좋은 거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네. 좀 궁금해요. 네.
무슨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갑자기 이렇게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정부패가 많이 되잖아요.
예.
부정부패가 이제 많이 되고 왜냐면은 이제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고 그동안에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규제 완화 과정에서 인허가 이제 인허가죠. 인가 허가권을 공산당이 갖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먹고 예, 봐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나온 현상이긴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잔 사람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그런 이질감 형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도 생기게 되고 데모도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에 베트남이 이렇게 그나마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래서 베트남 주민들의 대부분은 공산당 지배를 지금 지지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 고소성장 7, 8%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희망이 있잖아요.
예.
나도 열심히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공산당이 대거 또 개혁을 해요. 정치적으로도. 부정부패를 단속을 하고. 그렇죠.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 기능을 주고. 공산당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느 한계가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법 개혁도 하고. 그래서 인권을 확실히 해주고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절차에 따라서 책벌을 한달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니까 베트남 공산당에 대한 인기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베트남이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굉장히 힘이 센 나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인구가 지금 약 8천만 되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수준의 지금 인구거든요. 우리도 통일이 되면 만약에 통일이 되면 약 한 8천만 명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지금 석유가 또 나요. 예, 석유가 나니까 석유 수출하죠. 쌀을 연간 200만 불 이상씩 예, 200만 톤이죠. 200만 톤 이상씩 수출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유명한 게 베트남이 커피예요. 커피.
너무 맛있더라고요.
베트남 커피 맛있잖아요.
네.
이 커피를 또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맹주로 지금 점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중국과 계속 동진화해서 시사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제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뭐냐? 사회주의를 버리고 그런 아주 고리타분한 사회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사회주의를 도입해서 공산당이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맞아요.
가면 대환영이에요. 특히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게 다 K-POP 그런 한류 문화에도
그렇죠.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류 문화 영향도 있는 거고 어떻든 또 우리도 베트남 가서 싸웠지만 또 거기에 대한 응어리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러나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으로서는 모델이에요, 모델. 야, 우리도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나도 한국에 좀 가고 싶다. 특히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 이런 이제 것들이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베트남과 잘 지내서 베트남의 그런 뭐랄까 자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식량뿐만 아니라. 그런 자원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누트를 확보하는 그런 사이가 돼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참 얘기를 들어볼수록 베트남은 실용적이다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이 북한 김정은 정권도 사실 말로는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연이어 포착이 됩니다. 이런 북한에게 베트남 개혁개방이 줄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깊은 한숨에서 예.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공산주의와 베트남 공산주의는 너무 다르죠. 그렇죠? 북한은 지금 세습을 하지 않습니까? 3대 세습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세습은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물론 완벽한 의미에서 사회주의가 아니고 일부 개방도 하고 또 근로자도 해외로 보내고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폐쇄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은 일단은 베트남처럼 빨리 북한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에 빨리 진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대량 살상 무기. 그래야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베트남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외자를 유치할 수도 없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은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도 다 제재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누가 북한에 대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외자를 유치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걸 다시 또 재투자해서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농업 개혁이에요. 북한 아직도 먹는 문제 해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많게는 100만 톤 정도 식량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결국은 농업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농을 허락해야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량을 증대시켜서 우선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고 그다음에 아직도 이제 핵하고 경제 병진 노선을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군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은. 중공업 우선주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베트남처럼 빨리 경공업 우선주의 이걸로 전환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소비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병진 정책도 빨리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제기구에 가입하려면은 역시 또 핵 문제가 또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렇거나 저렇거나 핵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IMF라든가 WTO라든가 이런 이제 국제기구에 가입을 해서 외자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남한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사실 남한 외에 북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설사 참... 핵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네.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가 빨리 개선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또한 전제 조건도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공산화 전략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이를 위한 그 핵 무력 개발 이런 것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따지고 보면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봤지만 역시 공산당 지도부의 강력한 개방 의지 역시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도층의 개방 의지.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제 좀 미개하다 할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강력한 그런 개혁 개방 의지가 있으면 따라갑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특히 김정은이죠. 마음을 바꿔서 개혁 개방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일을 표명을 하면 또 우리 민족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남한도 강하지만 북한에 사는 주민들도 강해요. 일 열심히 하고 하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부만 제대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잘 끌어가면 북한도 베트남 못지않은 그런 강국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총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베트남의 개혁 개방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어서 소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현주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